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입니다. 말씀 사랑이라는 같은 주제로 한 열흘째 같은 주제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적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죠. 네, 내일까지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길게 나올 때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루하다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성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화는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를 위한 도구 두 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필시에 망할 것입니다. 이 성화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화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1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다. 간절할 때 부르짖죠. 절박할 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을 이렇게 몰아가셔서 절박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절박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그런 통로를 통해서 더 성화의 과정으로 당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 세게 하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살살 할 때보다 기도를 세게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들 있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집에서 목회하신 아버지 뵙고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 모임에도 심부름하러 이래저래 가다 보면 어른들 얘기도 이제 귀동냥으로 듣고 하는데 새로 부임한 교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제일 무섭다 그럽니다. 아니, 제일 도움이 돼야죠. 제일 서포티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약함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 이러면 이제 이게 힘든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열정을 주신 것 때문에 이 기도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러면 도움이 될 텐데 그 기도가 의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 외에 또 무슨 40일 성경 통독 수련회를 또 따로 개인적으로 했으면 균형이 맞을 텐데 그 균형추가 이렇게 놓쳐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48절 보면 시인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 새벽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고 있고 두 날개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비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에는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쭉 보아하셨는데 악인들이 등장하죠. 시편 전체에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악인의 존재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입니다. 영화 볼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영화는 이제 전쟁 영화, 액션 영화, 첩보 영화 뭐 그런 겁니다. 뭐 007 시리즈 같은 거 뭐 그런 건데 반드시 악역이 있습니다. 악역이 없는 영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도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인공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악역은 항상 존재합니다. 150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법에서 멀다. 그런 캐릭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구는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서 적절한 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잘 유지하냐면 바닷물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뭐 생태계가 막 바뀔 정도로 한국 그 앞바다 온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어종이 아열대로 바뀌었다. 이제 오징어는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 잡힌다. 뭐 이런 얘기도 큰일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큰일 나는 거예요.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런 영향을 줄 만큼 아주 정교하게 미세하게 그렇게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태양에서 먼 목성, 토성, 해왕성 이런 데는 이제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온도 영하 200도씨 이하로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구원에서 계속 멀어지는 이유는 말씀에 빗해서 계속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게 누가 물었어요. 천국은 착하게 살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물어서 네, 천국은 착하게 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듣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직접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천국은 착하게 살면 들어가는데 얼만큼 착하게 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제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은 혼자 가만히 생각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걸 자꾸 펼쳐서 자꾸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금 자기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안에서 자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의인들은 말씀을 계속하여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가의 여부에 그 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 복의 반대편은 시편 1편이 잘 보여주는 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1편부터 이제 대적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벼죽정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이 가까이 나에게 다가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상상해보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기분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급기야 두렵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깡패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퇴학은 됐는데 학교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이제 아이들 돈 뜯어서 살아가는 뭐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으로 가다가 깡패랑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깡패가 저기 보이는데 돌아 뛸 수도 없고 옆으로 빠지는 길도 없어요. 가다가 서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속도는 느려졌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고개를 돌려서 쟤랑 눈이 마주쳤어요. 쟤를 확인한 거죠. 아, 오는구나. 그리고 천천히 제게로 아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는 뒤로 갈 수는 없고 이렇게 그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점점점 이렇게 엄청 떨려서 그 앞에 갔는데, 돈 있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나오면 10원에 한대. 그리고 뒤졌는데 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펴려고 데려간 곳이 마침 그 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동네 교회 데려가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배를 갑자기 팍 때리는데, 제가 맞아봤어야죠, 평생에. 제가 평생에 싸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제 희귀동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이에요. 제가 해병대까지 나왔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 주먹으로 누굴 때려본 적이 없어요. 맞아본 적은 있겠어요? 몇 번 맞아봤는데. 그러니까 배를 탁 맞았는데 창자를 확 훑고 지나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한 대인데 몇 대 맞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한데, 교회 오르막 위로 자전거 한 대가 이게 딸랑딸랑딸랑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가 보여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 아빠. 예. 네. 제 아빠가 이제 헌병대 출신인데 키는 작아도 깡이 있으시거든요. 딱 보니까 아들이 이 깡패한테 맞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때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경목이라고. 그 동네 이제 경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도위원 내지는 같이 이제 섬기는 분인데, 경목위원 배지 딱 보여주고 조인트를 딱 까니까 약간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 남은 중학교 3년 생활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악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건 두렵지만, 우리 아버지가 다가오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화는 하나님의 그런 주도하시는 사역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에 이제 얹어가지고 동역하면서 그 성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읽고 읊조리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편을 붙잡고 또 힘을 내고 또 주 앞에 한 걸음 더, 한 무릎 더 나아가며 그렇게 전성을 향한 그 행진을 해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루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터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삼터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혼들을, 이 세상을 소통하는 그런 중보자적 마음으로 또 그런 섬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